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8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9,445kHz로 새벽 3시부터 4시, 5시부터 6시까지 9,900kHz로 새벽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15,530kHz로 4회에 걸쳐 송출하고 있습니다.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부터 10시까지 15,51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셋째 날 6월 25일 화요일 천년기 동안의 지구. 요한계시록 19장은 예수님의 재림과 악인들의 멸망을 극적으로 묘사하며 마친다. 그러나 그것이 끝은 아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은 천년 동안 있을 천년기를 알려준다. 요한계시록 20장 1에서 3절을 읽어보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사탄은 어떤 결말을 맞게 되는가? 요한계시록 20장 1에서 3절의 묘사는 상징이다. 문자 그대로 사탄이 쇠사슬에 결박되어 무적행에 갇히는 것이 아니다. 천년 동안 그는 자신이 만들어낸 환경에 묶여 황폐하고 아무도 없는 그 땅에 갇혀 지낸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 우리는 사탄과 그의 천사들이 어두운 구덩이에 묶여 심판대까지 갇혀 있을 것을 본다. 사탄은 더 유혹할 사람이 없는 상태로 지상에 갇혀 지낸다. 그는 천년 동안 자신의 반역이 초래한 황폐와 파괴, 재앙을 보게 될 것이다. 무적행으로 번역된 단어는 영어 단어 아비스의 원어이다. 이는 구약 성경의 헬라어 역본인 72역에서 창조 당시의 지구를 묘사하는 데 사용된 단어와 같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72역에서 깊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아비소스, 즉 심연이다. 이 무적행은 지하 동굴이나 우주 어딘가에 있는 커다란 틈새가 아니다. 그것은 황폐한 땅을 말한다. 사탄의 죄와 파괴의 역사는 재림 이전의 엄청난 혼란과 함께 지구를 창조 초기의 상태와 같은 어둡고 무질서한 덩어리로 되돌려 놓는다. 예레미야 4장 23에서 26절과 예레미야 25장 33절을 읽어보라. 선지자는 이 장면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선지자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 있을 끔찍한 멸망과 이 천년기 동안 지구상에 산 사람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강조한다. 사탄과 그의 악한 천사들은 그의 반역이 만든 황폐한 현실에 대해 깊이 생각한다. 온 우주가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사실을 새롭게 인식하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때 이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하신다. 하나님께서 세 가지 중요한 방법을 통해 이것을 이루신다. 첫째,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열망, 끊임없는 노력을 보여주신다. 둘째, 당신의 공의와 공정, 의로우심을 나타내신다. 셋째, 온 우주가 죄와 반역의 궁극적인 결과를 볼 수 있도록 하신다. 교훈입니다. 사탄은 자신이 만든 어둡고 황폐한 환경에 갇혀 천년을 지낸다. 죄와 반역은 땅을 황폐하게 했지만 하나님은 안전한 방법으로 이 땅을 다시 회복하신다. 묵상.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결과를 낳는다는 사실에 대해 그대는 무엇을 느낍니까? 적용. 오늘의 나의 삶이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그대의 삶에서 무엇을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느낍니까? 영감의 교훈입니다. 너무 늦게 찾아온 후회. 그가 자기의 상실한 인격을 되찾기 위하여 재물과 향락을 희생시키려고 하였을 때에 그는 이미 악한 자의 손아귀에서 무력하게 되어 있었다. 일단 그 불행한 사람이 자기의 세력 아래 들어왔을 때 마귀는 그를 참혹하리만큼 잔인하게 취급했고 성난 가운데 끔찍스러운 재액을 안겨주었다. 악에 굴복하는 자는 모두 이와 같이 될 것이다. 그들의 초기의 생애에 맛본 매혹적인 향락은 절망적인 흑암이나 영혼을 망치는 광증으로 끝을 맺게 된다. 시대의 소망 256. 죄와 잘못으로 얼룩지고 황폐한 경험과 삶과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무질서의 땅에 창조의 빛을 비추신 은혜를 오늘 저희의 삶에도 부어 주옵소서. 하루의 삶이 주님의 생명과 은혜를 간직하도록 걸음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전국에 계시는 재림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국을 연습하는 교회, 오늘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성도님들은 낚시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낚시를 해보신 성도님들은 누구나 그러시겠지만 낚시를 하러 갈 때에는 낚싯대와 채비를 준비하면서 많은 물고기를 낚는 모습을 기대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어망 가득 물고기를 잡아야 기분도 좋고 마음도 풍성해집니다. 그런데 꾼 중에 꾼이요, 꾼을 넘어서 프로인데도 불구하고 물고기를 못 잡아 허탈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살펴보고자 합니다. 갈릴리 지역의 산업들 가운데서 어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컸습니다. 어업은 당시 갈릴리의 가장 크고 중요한 산업이었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호수에서 나는 물고기들이 지닌 가치 때문이었습니다. 고대에는 물고기, 특히 가공되지 않은 신선한 물고기는 일반인들이 쉽게 손에 넣기 어려운 매우 값나가는 식재료였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운송수단이나 냉장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이 당시에는 예루살렘에서 살아있는 생선을 구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가장 널리 먹을 수 있었던 생선은 가공된 형태의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시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5천 명이 나누어 먹은 두 마리의 생선, 이 생선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헬라어로는 옵사리온이라고 하는데 이 옵사리온은 소금에 절인 가공된 물고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물고기는 가정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사온 것입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유통되는 이런 가공된 물고기는 어디에서 만들었을까요? 우리에게 막달라 마리아로 인해 이름이 익숙한 막달라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막달라 지역에 갈릴리 호수에서 잡은 물고기를 가공하는 가공 공장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친구 빌립과 함께 갈릴리 호수 북동쪽 마을인 베세다 출신이었습니다. 베세다는 그 이름 자체가 어부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전통적으로 어부라던 사람들이 모여 살던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헤롯 대왕이 죽은 후에 베세다는 분봉왕 빌립의 영토로 분할되었습니다. 반면에 베세다에서 서쪽으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가버나움은 헤롯 안디바의 영토가 되었습니다. 이런 그 영토의 분할로 말미암아 가까운 이웃마을인 베세다와 가버나움 사이에 국경선이 그어졌고 자연히 물류의 이동에도 통과세가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의 물류 이동에 세금을 매기는 세관이 설치가 되었고 세리 마태가 여기에서 일하다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베드로는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형제들과 동업자들과 함께 베세다에서 가버나움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갈릴리 호수에서의 어업은 작업 조건에 따라 규모와 수입이 정해집니다. 이는 물고기를 잡는 도구나 방식과도 직결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소규모의 물고기를 잡으려면 낚시나 투망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나 더 많은 물고기를 잡으려면 투망으로는 부족하죠. 먼저 물고기가 있는 곳으로 갈 수 있는 배가 있어야 되고 배 위에서 끌 수 있는 그물이 필요합니다. 한 척의 배만으로 칠 수 있는 그물을 딕티온이라고 하는데 딕티온은 약 15m 정도의 중형 그물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규모의 작업을 가능하게 하는 초대형 그물이 있는데 헬라어로는 사게네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 48절에 보시면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그물이 사게네입니다. 사게네는 일종의 예인망인데 300에서 400m 정도의 굉장히 큰 그물입니다. 그 두 척의 배가 양옆에 길게 그물을 치고 동시에 한 방향으로 배를 몰아서 그 속에 물고기를 가두어 잡는 방식으로 조업을 합니다. 베드로는 자기 소유의 배를 가지고 있었고 동업자가 있었고 게다가 품삯을 받는 일꾼들까지 동원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주로 물고기를 잡는 방식은 바로 이런 사게네를 이용하는 방식이었고 이는 베드로가 영세한 어부가 아니라 많은 수입을 올리는 사업가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의 어족 자원은 매우 다양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잡히는 물고기는 대략 24종류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큰 물고기가 1m까지 자라는 메기류였는데 메기는 아시는 것처럼 비늘이 없었기 때문에 레위기 11장에 의거해서 유대인들은 잡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는 물고기는 흔히들 베드로 고기라고 불리는 틸라피아입니다. 우리에게는 틸라피아라고 하는 물고기 이름이 조금 생소하지만 서양권에서는 가장 흔한 생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틸라피아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마트에 가도 이 냉동식품 코너에 가면은 이 냉동 틸라피아가 엄청 많이 있는데 미국 사람들은 이 틸라피아를 주로 튀김으로 해서 많이 그렇게 먹더라고요. 마태복음 13장 47절 4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어부들이 이 사게네를 이용해서 많은 물고기를 잡은 후에 세변에 앉아서 좋은 것과 못된 것을 분류합니다. 좋은 것과 못된 것이란 분류의 기준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레위기 11장입니다. 레위기 11장의 근거에서 이 당시에 유대의 어부들은 먹을 수 있는 생선과 먹을 수 없는 생선을 분류한 것입니다. 이렇게 잡은 물고기는 곧바로 아까 말씀드린 막달라 지방의 가공 공장으로 보내집니다. 그러면 막달라의 가공 공장에서는 갈릴리 호수 13개 포구에서 들어오는 물고기를 받아서 비늘을 벗기고 내장을 제거해서 소금에 절여서 말리는 작업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절인 생선은 이스라엘 전역으로 유통이 되고 여러 지역으로 수출도 하는데 멀리는 로마에까지 보내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갈릴리 호수 유역의 어업은 이 지역의 경제의 중심축이었고 전문적인 어부들은 이를 통해서 많은 수입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가 베드로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논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베드로가 일반인들이 흔히 생각하듯이 무식하고 보잘것없는 최하층 계급의 사람이었을까? 연구에 의하면 실상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부이기도 했지만은 상당히 잘 나가는 사업가, 비즈니스맨이기도 했던 그런 것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베드로는 큰 호황을 누리고 있었고 앞으로도 전망이 탄탄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그에게 일어났던 것일까요? 어느 날 저녁 그물을 챙겨 가버나움의 집을 나설 때만 해도 베드로는 자신감이 충만했습니다. 기상도 좋고 모든 조건도 좋아서 물고기를 많이 잡아 기분 좋게 돌아오겠다는 기대감이 컸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꽝이었죠.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같이 조업을 나간 야고보와 요한의 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허탕을 쳐서 속상하고 허탈한 마음으로 어구를 정리하고 있는데 이른 아침부터 한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해변으로 몰려왔습니다. 1절에 몰려와서 라고 했는데 이 말의 원뜻은 좀 더 예수님을 가까이 보기 위해서 밀어붙이는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셨습니다. 무리와 조금 거리를 두고자 배 위에 올라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은 배의 주인인 베드로를 향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물은 대형 그물인 사게네가 아니라 소형 그물인 딕티온입니다. 사게네로 물고기를 잡는 베드로에게 딕티온 정도의 그물로 물고기를 잡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밤에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헤밍웨이가 쓴 소설 노인과 바다를 보면 노인 어부가 큰 바다로 나가서 고기잡이를 합니다. 힘쓰고 애써도 잘 잡히지 않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큰 고기를 잡게 되자 너무 좋아했습니다. 큰 물고기를 배에 달아 폭으로 가져오는데 도중에 상어떼가 달려들어 그 살점을 다 뜯어먹습니다. 항구에 도착해 보니까 앙상한 뼈만 남게 됩니다. 작가는 그런 상황에서도 의지를 굽히지 않는 휴머니즘을 강조했다고 하지만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인생의 허물을 느끼게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애를 쓰고 사투를 하며 살아도 결국에는 뼈다귀밖에 남지 않는 그런 허무입니다. 늘 사계내로 많은 물고기를 잡던 베드로가 딕티온으로도 물고기를 못 잡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허탈했을까요? 이 대자연 앞에서 인간은 작고 하찮은 존재일 뿐입니다. 아무리 오랜 세월 물고기 잡는 일에 잔뼈가 굵었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작고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음이 허탈해 있을 때 갑자기 예수라는 자가 다시 딕티온을 가지고 나가서 물고기를 잡으라고 하니 베드로가 볼 때에 참 얼마나 가소롭겠습니까? 이 물고기 잡는 사람들은 자리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예전에 그 왕초보 인재가 이 소 뒷걸음질 치다가 쥐 잡는 격으로 고기를 낚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잡은 고기를 어망에 놓고 다시 돌아와 보니까 그 여러 명의 낚시꾼들이 제자리에 와서 제가 낚싯대를 내렸던 곳에 동시에 다 낚싯대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저기에서 물고기가 나오니까 저 자리가 명당인 것 같다라고 생각되니까 다 몰려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물고기 잡는 사람들은 자리에 민감하고 날씨에 민감하고 물때 같은 그런 것들에 민감한데 방금 큰 실패를 하고 온 전문 어부에게 도로 같은 배를 타고 나가서 같은 그물로 같은 자리에 던지라고 하니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그러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 프로의 오랜 경험상 다시 나가도 도저히 물고기를 잡을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전문 어부로서의 자기의 의견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5장 5절 말씀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당신의 그 말씀에 의거하여라는 그런 뜻입니다. 막연한 말씀이 아니라 지금 하신 예수님의 바로 그 말씀이 자신의 행동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의 말씀과 베드로의 손의 행위가 마치 하나인 것처럼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밤새 한 마리도 보이지 않던 물고기들이 그물 가득하게 들어왔고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해 결국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었습니다. 당시에 그물은 오늘날처럼 튼튼한 합성 재질로 만든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무게를 견디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얼른 다른 배의 동료들에게 신호를 보내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렇게 해서 잡은 물고기가 두 배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순종의 경험이 베드로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는 생전 처음 자신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믿음의 세계, 순종의 세계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경험과 함께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는 그 눈이 달라졌고 또한 자신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이런 기적적인 사건 후에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이때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5절에서 예수님이 이치에 맞지 않는 요구를 하실 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말의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당시의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경어였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불리는 호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불리는 명칭은 당연하게도 목사님입니다. 어딜 가나 저에게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그러면 교회 밖에서 가장 많이 불리는 명칭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장님입니다. 어느 정도 나이가 드니까 이제 어딜 가면 참 사장님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저는 사장인 적이 평생 단 한 번도 없는데 저보러 다 사장님이래요. 우리나라에 사장님이 얼마나 많을까요?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른 것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사장님, 우리가 밤새 봤지만 안 됩니다, 사장님.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경험을 한 후에는 그 호칭이 주님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인식의 변화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베드로는 자신을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곧 자신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동반합니다. 베드로가 갑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인식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선 이전에 성경의 많은 선조들이 보였던 모습과 같은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향하여 떠나소서라고 말한 것도 문자적으로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때 베드로의 배에 함께 타고 계셨습니다. 떠나소서라고 하면 뭐 배 밖으로 나가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까? 베드로의 말은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 앞에 감히 설 수 없음을 고백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만큼 베드로는 예수님의 신적인 영광 앞에 압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신을 죄인이라고 부른 이유입니다. 화이트 부인은 시대의 소망에서 이 사건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는 당신의 은혜를 전달하는데 막 힘이 없는 통로가 될 자들의 협력을 구하신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첫째로 배워야 할 일은 자아를 불신하는 교훈이다. 그리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품성을 나누어 받을 준비가 갖추어진다. 이것은 가장 훌륭한 과학적인 학교의 교육을 통하여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늘의 교사에게서만 얻어지는 지혜의 열매인 것이다. 베드로는 나름 꽤 자부심이 있는 직업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갑자기 자신을 죄인이라 칭하며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더 이상 인간 대 인간의 차원에서가 아닌 인간 대 하나님의 절대적 차원에서 보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인생에 있어서 이러한 인식의 변화보다 더 값지고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여기에서 구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를 향해 이제 후려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원어적 의미는 이제 후려는 내가 사람들을 생포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일종의 예언적 선포입니다. 동시에 명령입니다. 곧 이런 일을 위하여 나를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이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의 관심이 근본적으로 갈릴리 호수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간 것입니다. 만일 그가 여전히 갈릴리 호수를 생각하고 있었다면 그는 다른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다른 용도로 써먹어보려고 했을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살아있는 최고의 어군탐지기셨기 때문입니다. 이분을 자기의 세계로 끌어들인다면 그는 갈릴리 호수의 지배자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자신의 세계로 끌어들이는 대신에 예수님의 세계 속에 자신을 온전히 던지기로 결심합니다. 더 이상 물고기 생포자가 아니라 사람의 생포자로, 영혼의 생포자로 자신의 신분을 전적으로 바꾸었습니다. 이 결단이 베드로의 삶을 바꾸었고 역사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베드로는 버릴 것이 별로 없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직업은 안정되었고 전망 있는 탄탄한 비즈니스를 하던 사업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전에 소중히 여기던 그 모든 것보다 더 근본적이고 더 소중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 그 물고기밖에 볼 줄 몰랐던 그의 눈이 이제는 온 세상을 아우르는 하나님의 나라로 넓혀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의 사업은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불신하며 불평하기가 쉽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가까이 계시고 그의 지도 아래서 우리가 일할 때는 우리는 그의 능력의 증거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다. 말씀으로 바다에서 고기를 모을 수 있었던 그분은 또한 인간의 마음에 감명을 주고 그의 사랑의 끈으로 그 마음들을 이끌어서 그의 종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할 수 있으셨다. 베드로가 어부 일을 계속했다면 그는 부유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물고기를 많이 잡는 것, 많은 부도 그 가치가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그 가치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큰 회사에 입사를 해서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이사가 되고 사장, 회장으로 승진하는 것은 기쁨과 성취감이 있지만 그 가치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여름 타작마당의 겨와 같은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세상에서 더 잘 나갈 수 있는 기로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나와 함께 일을 하지 않을래? 무슨 일을 하라고 하십니까? 영원토록 가치 있는 일, 영원토록 아름다운 일,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일, 칭찬과 존귀를 이어받을 일을 하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라고 부르십니다. 누가 이 제안을 거절할 수가 있을까요? 노년의 베드로는 훗날 자신의 경험을 회고하며 이런 고백과 권면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베드로가 부름을 받은 목적이었고 주님을 따른 이들이 부름받은 목적입니다. 저는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일들을 다 외면하거나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일, 주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저희를 부르신 가장 가치 있는 그 일에 우리가 좀 더 집중을 하는 것이 주님의 제자의 본분인 것입니다. 아프리카 짐바브웨 스티븐 롱구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는 50세의 아버지와 14살 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가출을 밥 먹듯이 하고 어머니는 술 없이는 못 사는 여자였습니다. 이처럼 엉망인 가정에서 그가 뛰쳐나왔습니다. 고아원과 닭장과 빈민촌을 전전했습니다. 쓰레기통을 뒤져서 음식을 먹고 엄마의 사랑이 그리워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출한 아이들과 함께 지내면서 나쁜 것을 배웠습니다. 세상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찬 그가 검은 그림자라는 갱단을 조직했습니다. 은행과 경찰서와 공공시설을 폭파하는 일을 선도합니다. 그러다가 1962년 일요일 밤에 쇼핑센터를 폭파하기로 모의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천막에서 기독교 선교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쟁이들을 폭파하고 쇼핑센터를 그 다음에 폭파하면 더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폭탄을 가지고 천막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폭탄을 던지기 5분 전에 천막 안에서 들려온 설교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분노로 가득 차 있던 그의 눈에서 눈물을 쏟게 하는 말씀은 시편 27편 1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그가 그 자리에서 엎드려 회개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나를 영접해 주시는구나. 그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폭탄으로 천막과 쇼핑센터를 폭파시키고자 했는데 복음의 폭탄에 그가 뒤집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된 그가 어떤 선교사의 도움으로 마침내 선교사가 됩니다.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미국과 영국과 호주 등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됩니다. 그는 자신을 가리켜 예수님을 얻고 가는 아프리카의 당나귀라고 말합니다. 레이첼이라는 여인과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생활 세미나를 인도합니다. 자기를 버린 부모님도 전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를 통해 수많은 깨어진 가정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과거의 분노심으로 세상을 폭파하려던 깽단 소년이 이제는 사랑의 폭탄으로 수많은 사람을 감동시키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이 아프리카의 빌리 그레엄입니다. 그는 평생을 아프리카의 복음화를 위해서 애쓰다가 지난 2021년 1월 18일에 80세의 일기로 코로나 합병증으로 잠들었습니다. 한 사람을 구원해서 살리는 사람 낚는 어부의 인생이 얼마나 귀합니까?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사람 낚는 어부로 쓰시길 원하십니다.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스펄전 목사의 일화입니다. 그가 어느 집회에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시간에 큰 은혜를 받은 한 남자가 그에게 선교에 헌신하고 싶으니까 선교단체를 소개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저는 증기기관차 기관사입니다. 당신의 동료들은 구원받았나요?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미처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가서 그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 후에 하나님이 계속 당신을 부르셔서 거부할 수 없으면 그때 다시 오십시오. 그때 선교단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소명이 무엇인지 일깨워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 낳는 어부가 되는 것은 반드시 머나먼 땅끝 선교지에서만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내가 사는 이곳에서 내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자리에서 사람 낳는 어부의 소명을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세상에 속해 살아가더라도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의 바다에서 얼마나 열심히 그물질 하셨습니까? 혹시 헛그물질이 아니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처럼 말씀대로 살아 승리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소명을 발견함으로 인생의 보람을 맛보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직장을 통해 물질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치 배와 그물로 물고기만 잡다 죽을 사람처럼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냥 가정주부와 그냥 회사원과 그냥 교사와 그냥 일꾼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놀라야 됩니다. 자신과 똑같이 일하고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고생스럽고 수고스러운 일을 하고 있음에도 어떻게 저 사람은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처럼 살아갈까 놀라야 합니다. 일하는 게 다 그렇지, 애 키우는 게 다 그렇지, 돈 벌려고 하지 뭐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사나 죽으나 예수님의 것입니다. 모든 일들이 영원한 가치가 있는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당신의 놀라운 사역을 위하여 동역자로 영입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베드로와 같이 그분이 누구신지 깨닫고 따르는 그러한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어버렸네 이젠 주의 가신 길 따라가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배와 그물로 물고기만 잡다가 죽을 사람처럼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는 주님의 명령을 온전히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주인이 주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니 충성되이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착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명의 양식 시간입니다. 보리와 밀의 추수가 마쳐져 가던 시간, 시어머니 나오미는 중대한 결단을 내립니다. 그것은 바로 며느리인 룻에게 새로운 가정을 찾아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자신의 무너져 내린 가문의 후손을 이어가는 중대한 문제도 함께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오미에게 그러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오미에게 있어서 룻이 차지하는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였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홀로 된 자신을 꿋꿋하게 옆에서 지키고 있는 며느리 룻은 비록 모압의 이방 여인이었지만 지금은 딸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며느리를 떠나보내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나오미야말로 진정한 시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모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드디어 실행에 옮깁니다. 나오미는 룻을 불러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알려줍니다. 그동안 이삭을 주우며 얼굴 익힌 보아스의 잔치마당에 나아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를 마치면서 보아스가 잠자리에 들 때 그 눕는 곳을 알아두었다가 그 발치에 이불을 들고 들어가 누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오미는 룻과 보아스를 묶어주려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그러한 시어머니의 제안에 대해 룻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모르기는 몰라도 룻에게는 정말 갑작스럽고 당황스러운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룻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룻기서 3장 5절.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그랬습니다. 룻은 당황하지 않고 시어머니 말에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사실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제안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오랜 관습이었지만 이방 여인이었던 룻에게는 매우 생소한 제안이었을 것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단 한마디의 불평이나 이유도 달지 않고 시어머니의 지시에 순종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평상시의 룻이 얼마나 시어머니를 몸과 마음으로 존경하고 따랐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귀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나오미에 대한 룻의 전적인 순종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마음 자세로 우리 하나님께 신앙해야 하는지 순종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참으로 귀중한 신뢰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현실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렵고 또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룻이 시어머니의 말에 전적으로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가르침과 지도에 순종해야 합니다. 때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람들이 도저히 순종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노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비라는 단어조차 모르던 당시에 이 땅에 비를 내려 홍수가 나게 하고 물로 세상을 멸망시켰다고 하나님은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산 위에 엄청난 크게 방주 곧 배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이러한 계획에 대해 이해라도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노아에게 배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구체적인 설계도까지 들이미셨습니다. 바로 그때 노아는 자신에게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에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결과는 그와 온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갈대아 우리에서 아무런 불편함 없이 넉넉하게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뜬금없이 부르더니 나머지 그의 일평생을 떠돌이처럼 이리저리 옮겨다니며 사는 나그네 인생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는 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0살에 어렵게 얻은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하나님 자신에게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에 이르러서는 이분이 과연 사랑의 하나님 맞나 하는 생각에 이르게 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번제를 어떻게 드리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잖아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에서 제물을 번제로 드릴 때 번제로 드릴 짐승은 절반으로 쪼갰습니다. 그리고 불태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자기 아들을, 스무 살 먹은 사랑스럽고 건장한 외아들을 자기의 손으로 쪼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에 쉽게 순종이 되겠습니까? 물론 아브라함도 밤새 뒤척이며 고민의 시간을 보내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간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손을 붙잡지 않았다면 그는 분명 자신의 손으로 아들의 심장에 칼을 꽂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그 일을 계기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비단 노아와 아브라함에게만 이런 감당치 못할 순종을 요구한 게 아닙니다. 모세에게는 어떤 명령을 내렸습니까? 검푸른 바다를 향하여 손을 내밀고 바다를 가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가당키나 한 것입니까? 바닷물은 고사하고 우리는 마을 앞에 흐르는 도랑물도 가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닷물을 가르라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모세가 바다를 향하여 손을 내밀었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바위를 쳐서 물을 내라는 뜬금없는 명령도 하나님은 내리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도 도저히 사람들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놀라운 재림의 허락, 재림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과학이 너무도 발전해서 사람들은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은 것은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증명이 되어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이 과학적으로 증명될 사안입니까? 이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과학으로 증명해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도저히 과학으로 설명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노아 당시에 사람들이 노아의 이야기를 비웃고 조롱했던 것처럼 오늘날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림은 사람들에게 이해될 수도 없는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소설 같은 공상과학 만화에나 등장할 이야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믿음 없이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모세도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면 노아를 구원하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재림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르러 올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한 것처럼 지금 루시, 시어머니의 제안에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주가 산 건도 나를 만족하고 침재물도 내겐 없지만 내게 주어진 알라의 가면 내게 황금
없다네 나그네로서 면류관 쓰며 검은 것 하는 전국 가네
내게는 하늘 저의 집 있네 햇빛 비치고 찬란한 그곳 그 날이 오면 다시 밤지 않고 순환금 길을 내게는 하늘 저의 집 있네 햇빛 비치고 찬란한 그곳 그 날이 오면 다시 막지 않고 순환금 길을 거닐겠네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